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우리 석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만 성탄절 때 이제 설교를 하면 올해는 저한테는 예외예요. 올해는 1월 첫째 주부터 성탄절 시리즈로 설교를 했으니까 올해는 예외지만 보통 성탄절 설교를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의 이야기들 중에 유명한 이야기 혹은 유명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목자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설교에 저는 주제를 성탄절의 작은 자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주제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자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재감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조금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공부 못한 사람을 들어서 공부 잘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즉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목동과 같은 사람은 신분으로는 낮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목동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목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당시 상황을 돌아가 보세요. 당시는 로마가 제국이었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가장 강한 자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가장 강한 자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당시에 공화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처럼 공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화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원, 상원의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힘을 갖고 있었고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몰래 반역을 저질러서 황제를 죽이기도 하기도 했고 황제를 세우기도 했으니까 나름대로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듣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태어났을 때 관심이 있었나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 같은 경우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확인을 했지만 예수님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나요? 죽이려고 했나요?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탄절을 즐깁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장식을 하고 선물을 사고 주고받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파티도 회사에 따라서 회사도 또 뭐 매니저들하고 파티하기도 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파티하기도 하고 또 계급을 나눠서 파티를 또 수십 번도 해요. 큰 회사일수록. 근데 정작 성탄절의 본뜻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모습은 바로 마리아처럼 연약한 소녀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를 통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목자와 같이 신분이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저 멀리 팔레스틴 밖에 유다 땅 밖에 있는 동방박사들을 별빛을 따라서 오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건이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동방박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는 동방박사에 관해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사용하신 줄 아세요? 열두 구절을 사용합니다. 열두 구절을 살해해서 동방박사가 멀리 별빛 따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펼쳐지고 있어요. 목동은 어때요? 목동은 신분이 낮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목동에 대해서 열두 구절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약 11구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달랑 석절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달랑 석절밖에 없고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측은한 사람처럼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그 가족의 가문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가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선지자였어요. 근데 나이가 매우 많은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여기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어요.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몇 살에 결혼을 하는가 하면 13살 정도에 결혼을 합니다. 어린 소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13살 되는 어린아이가 결혼을 해서 7년 동안을 같이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몇 살에 과부가 됐죠? 20살에 과부가 됐어요. 그 다음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그 다음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면 64년 동안 과부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된 후 84년을 살았다예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104. 혹은 105, 그러니까 103이나 104, 105 되는 그 나이 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과부로 살아오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과부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직업도 가질 수 없고요. 유산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유산이 다 자녀들에게 가고 아내에게는 유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전 한 입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어느 한 과부가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자기 목숨줄이거든요. 그래서 동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리 엽전처럼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이나 줄 같은 것으로 묶어서 목에다가 걸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처럼 과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지금 과부가 된 지 84년이나 됐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37절을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물론 그 성전에는 여자들이 성전의 지성,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성전의 그림을 놓고 보면 옆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마 거기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면 성전의 입구에 있었을지 모르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여인이 있다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 또 나왔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조금만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조금만 함부로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 이제 시즌이 돼놓고 그리고 내년에 있는 슈퍼볼 뭐 많은 행사들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이제 노숙자들이 라스베가스로 몰려옵니다. 그나마 다른 동네보다는 따뜻하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사거리에도 노숙자들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십니까? 본 사람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느 성도님이 도와주셔서 갤런 지플락백에다가 노숙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 대용할 수 있는 것을 물과 함께 담아서 늘 가지고 다녀요. 차에 이렇게 건네줍니다. 어저께도 건네줬는데 보니까 내가 전에 줬던 사람이에요. 또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과부가 성전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84년 동안 과부를 생활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만 봤겠습니까? 최소한 유월절에 1년에 한 번 성전에 왔다면 어떤 사람은 최소한 10번은 봤을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앞에 있는 우리 36절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안나가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아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깨닫고 그 아기 예수에게 다가가서 그 아기 예수를 어쩌면 품어 안았을지 몰라요. 안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속량,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누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38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나가 이해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안나가 이해한 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온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 아기를 보면서 아하 그러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데, 야 뭐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났대, 야 그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대, 그게 관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속량, 구속함, 리뎀션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이 아꼬마 아이가, 아기가 얼마나 큰지, 몸무게는 어떤지, 눈에 쌍꺼풀은 있는지, 발가락이 5개인지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구속함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잠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The action of a regaining or gaining possession of a something in exchange for payment or cleaning a debt. 잘못하지만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다시 찾는 행위, 다시 돌아가 가지고 오는 행위,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바꾸는 것, 혹은 빚을 청산하는 것, 그것을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re라고 하는 prefix, 그 접두사, re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시라는 말이에요. again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redemption이니까, 아이, 죄송해요. 오늘 영어 공부해서. 그 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을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to buy, 사다라는 거예요. 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다죠. 다시 사는 행위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전당포. 전당포에 내가 돈이 없어서 시계를 갖다 맡기고 혹은 뭐 반지 갖다 맡기고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자까지 뭐 저는 전당포 한 번도 안 가서 돈을 어떻게 지불하는지 잘 몰라요. 뭐 매주마다 가서 이자를 주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내 반지를 내 시계를 다시 찾아 갖고 오려면 내가 빌렸던 돈과 플러스 이자를 가지고 가서 돈을 줘야 가지고 오는 거죠. 다시 사는 행위잖아요. 그게 리뎀션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다시 사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속량,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Free slave.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서 그 저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자유를 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redemption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지불을 하는가 하면 payment 방법이 뭐냐 하면 피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대속함을 받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대속물로 되어졌다. 그건 랜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대신 돈을 지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보잘것없고 관심도 없었던 나이 많은 과부인데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예루살렘의 속량이 떠오른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성탄절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이 나고 있습니까? 선물, 크리스마스 추리, 파티하는 것 아니면 쿠키 이런 것이 생각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것보다도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는 보면 한 사람만, 안나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38절 조금 자세히 볼래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나 혼자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인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제사 자체예요. 왜 제사가 관심이었는가 하면 그게 자기네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재물을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여기를 도적의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뒤집어엎고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딱히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커피숍을 가도 빵집을 가도 그냥 커피컵, 요새 뭐 특히 커피숍에서는 커피컵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시즌에 사용하는 시뻘건 거 초록색 있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문에 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량, redemption, redeemer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사람, liberation,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줄 그 사람,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옛날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천국에 갔지요. 천국에 갔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우르라고 하는 고향, 하란이라고 하는 제2의 고향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떠났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던 이유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야곱은 정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야곱 천국에 갔습니다. 비록 그의 삶 가운데서 나쁜 짓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회개를 했고 그가 믿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야곱이 죽으면서 내렸던 유언입니다. 야곱은 실로가 다시 오시기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안나와 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고 뭐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맛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어요. 그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8절 끝에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기 예수,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의 이야기가 비록 석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이지만 결론은 멋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안 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무슨 경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조용히 있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을 보고 다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 또 왔네. 어머, 저 사람 오늘은 빨간 넥타이 했네. 어머, 저 사람 오늘은 머리 묶는 헤어핀을 뭐 보라색으로 했네. 그러면서 맨날 보고 있었을 거예요. 맨날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을 보게 하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10초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구속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구속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안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이 그 안나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명령을 하십니다.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죠. 증거하라고 명령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안나가 했던 일이었고 목자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어쩌면 벌써 저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우리 성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이번 주에들 많이 보내실 것이고 어쩌면 카톡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때 성탄절을 맞아 더욱더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좋지만 성경 구절 하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문구 하나, 그런 것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 보내신다면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자신 있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탄절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그 증거하는 일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